4장 5절부터 7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이에 마귀가 예수를 거룩한 성으로 데려다가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이르되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여든 뛰어내리라. 기록되었으되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사자들을 명하시리니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로다 하였느니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또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아멘. 자, 우리 예수님께서 공생애사를 시작하시면서 광야에서 마귀에게 받으셨던 세 가지 시험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어제는 첫 번째, 돌덩이가 떡이 되게 하라는 시험을 살펴보았고요. 오늘은 두 번째 예수님이 받은 시험 내용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 시험도 어제 나왔던 첫 번째 시험과 마찬가지로 광야 생활을 하는 또 심판과 형벌 가운데 생활하는 모든 사람들이 당하는 시험이기도 하고 또 동시에 예수님을 향해 시험하는 그런 내용이기도 합니다. 마귀가 예수님을 시험한 것만이 아니라 지금은 공생의 시작이지만 예수님께서 사역을 감당하시는 내내 보면 유대인들도 비슷하게 항상 예수님을 시험을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하면서 그들의 마음을 흡족하게 해달라, 우리가 원하는 것을 이루어달라 이런 식으로 요구하는 그런 경우들이 참 많았죠. 이 두 번째 시험도 앞에 나왔던 첫 번째 시험과 마찬가지로 처음에는 마귀가 하는 시험이 나오고 두 번째로 예수님이 하시는 대답, 말씀에 대한 선포가 나옵니다. 어찌 보면 마귀가 시험하는 것은 좀 길게 되어 있고 예수님의 대답은 간단합니다. 이 내용은 우리가 잘 알고 있지만 다시 한번 또 살펴보려고 합니다. 5절에 보면 이번에도 이 마귀가 예수를 거룩한 성으로 데려다가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이르되 이렇게 되어 있죠. 이것도 예수님께서 무언가를 하시다가 시험을 당하시는 게 아니고 예수님이 시험거리 있는 대로 가신 게 아니고 마귀가 찾아와서 예수님을 일부러 시험하기 위해서 이렇게 행동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마귀가 예수님을 가만히 내버려 두지 않죠. 이건 오늘날도 마찬가지여서 마귀가 믿음이 강한 사람이건 연약한 사람이건 성도들을 가만히 내버려 두지 않고 성도들을 시험하는 그런 경우들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뭐라고 시험을 했느냐? 어제와 똑같습니다.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여든, 예수님이 누구신지와 관련해서 묻고 이것을 시험하는 거예요. 그리고 뭐라고 이야기하느냐면 뛰어내리라. 그러니까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려봐라 이렇게 명령한 거예요. 그렇게 시험한 거예요. 그리고 나서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기록되었을 때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사자들을 명하시리니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로다 하였느니라.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인용합니다. 성경을 인용해서 구약이 예언된 것을 보면 네가 뛰어내렸을 때 하나님께서 능력이 많으시니까 너를 다 받아주셔서 천사가 너를 받아줘서 발이 땅에 닿지 않게 다치지 않게 상하지 않게 하신다 이렇게 약속하지 않았느냐 이렇게 시험을 하는 것이죠. 제가 이런 거 보면 사실 이게 쓸데없는 내용이기는 하지만 예전에 이렇게 어떤 내용들을 찾아보다 보니까 이국종 교수님인가요? 그 외상 관련된 이거 하시던 분이 그런 얘기하는 걸 들은 적이 있어요. 화재가 나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뛰어내려라. 뛰어내려라 그러더라고요. 8m 정도 높이에서 뛰어내리면 50% 확률로 죽거나 살 수 있답니다. 그러니까 불 나서 그 안에서 죽을 것 같으면 아파트에서 3, 4층 높이면 뛰어내리는 게 낫다. 그럼 부러지지만 죽지는 않는다. 근데 그거보다 높으면 죽을 가능성이 더 높아지니까 이제 그건 고민해야 된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걸 보면서 생각을 해봐요. 성전 꼭대기가 몇 미터쯤 됐을라나 이런 쓸데없는 생각도 해보는데 여튼 아마 보통 인간이 뛰어내릴 수 있는 그런 높이가 아니니까 이제 이렇게 하라고 해봤겠죠. 그러니까 뛰어내리라고 하는 것은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보통 사람은 할 수 없는 대단한 능력을 한번 보여봐라. 기적을 한번 행해봐라. 이렇게 지금 예수님께 요구하는 거죠. 너는 광야에 들어오기는 했지만 이 세상에 살고 있지만 보통 사람이 아니라며 하나님의 아들이라며 그러면 한번 이런 탁월한 능력을 기적을 야 이건 누가 봐도 부정할 수 없는 대단한 일인데 그런 걸 한번 해봐라. 이렇게 시험을 하고 있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이 시험을 하면서 성경 구절을 인용을 하죠. 이것도 참 가증스러운 모습인데 이 구절 인용했던 것을 놓고 보면 사실 이렇게 얼토당토하는 것을 시험하면서 그래도 하나님이 도우실 것이다 이런 내용이 아니에요. 그런데도 아무거나 갖고 와서는 여기다 갖다 붙이는 그리고서는 인용을 하잖아요. 종종 우리가 하나님을 시험할 때도 보면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마음속에 그런 마음이 있죠. 마귀가 하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 능력이 있으시잖아요. 하나님은 얼마든지 하실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좀 해주시면 좋잖아요. 우리가 이런 마음 같습니다. 근데 이게 어떤 때는 합당한 마음이지만 태반은 하나님을 시험하는 마음이어서 마귀가 하는 것과 우리가 갖는 마음이 종종 우리는 이건 괜찮을까 생각하지만 사실 본질적으로 하나님을 시험하는 그런 마음인 경우들이 많이 있는 거죠. 여러분 지금 여기 보면 마귀가 예수님을 시험했다고 하는데 도대체 어떤 부분에서 이게 시험이라고 하는가? 왜 어떤 것이 어떤 내용들을 가리켜서 이건 하나님 시험하는 거 이렇게 이야기하는가? 요 지금 요구 자체가 잘 보여줍니다. 몇 가지를 더 첨가해서 말씀드리려고 해요. 일단 하나는 하나님을 시험한다 했을 때는 그냥 아무 목적 없이 그냥 시켜보는 겁니다. 할 수 있나 한번 해봐라 하고 그냥 테스트를 해보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그런 일을 해보신 적이 없겠습니다만 제가 이제 어렸을 때 그런 얘기를 들은 적이 있어요. 저희 아버지께서 저희 집에 보면 항상 이 도둑고양이들이 많이 와요. 그러면 그냥 내보내면 좋겠는데 코코 앞에다가 밥을 갖다 놓으셔요. 그러면 이제 도둑고양이가 저희 집 담벼락 뒤쪽에서 맨날 왔다 갔다 하거든요. 근데 밤에 고양이가 울면 무슨 애기 우는 소리 같습니다. 근데 이게 밥을 안 주면 좋겠는데 아버지는 콕 거기다가 밥을 갖다 놓으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자꾸 오는 거죠. 그래서 도대체 왜 자꾸 고양이 밥을 갖다 놓느냐 그랬더니만 하시는 말씀이 어렸을 때 시골에 살 때 고양이가 잘 뛰길래 높은 데서 뛰어내리길래 얼마나 높은 데서 뛰어내릴 수 있나 나무 꼭대기에서 고양이를 던져본 적이 있대요. 떨어져서 죽었답니다.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고양이를 보면 마음에 늘 미안한 마음이 든다는 거예요. 이게 쓸데없는 얘기이긴 한데 여러분 시험한다는 건 뭐냐면 고양이가 몇 미터에서 뛰어내릴 수 있을까? 그거 테스트해서 어떻습니까? 근데 실제로 그걸 테스트하는 과학자들도 있더라고요. 통계에 의하면 고양이는 자기 신체 길이의 5배에서 6배쯤 뛸 수 있답니다. 그러니까 고양이가 60cm쯤 된다. 몸이 쫙 펴서 6cm쯤 된다. 그러면 한 3m에서 4m 높이에서 뛰어내릴 수 있대요. 근데 그건 자기가 드립발을 딛고 뛰어내릴 때고 집어던지면 그러면 똑바로 착지하기는 어려운 거죠. 그러니까 사실 그거 왜 집어던져보는 걸까요? 아무 목적이 없잖아요. 그냥 해보는 겁니다. 그냥. 그러니까 지금 마귀가 예수님께 성전에서 뛰어내리라고 하잖아요. 왜 뛰어내리라고 하는 거죠? 그냥 해보는 겁니다. 너 능력이 있다며 한번 해봐. 이렇게 하는 게 이제 시험하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이것만이 아니라 우리가 이야기한 우리가 또 잘 알고 있는 부분들이 있어요. 이게 뭐냐면 내가 원하는 일이 있어요. 내가 원하는 일이 있는데 그게 내 힘으로는 도저히 감당할 수 없거나 이룰 수가 없어요. 그때 하나님께 하나님은 하실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거 좀 해주세요. 할 수 있는지 없는지 한번 좀 봅시다. 이렇게 내가 원하는 걸 하나님께 시키는 거. 그게 이제 하나님을 시험하는 거죠. 또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면 나를 좀 드러내기 위해서 내가 이렇게 능력 있는 사람이야. 이렇게 좀 이게 좀 뿐을 내고 싶은데 이게 내 힘으로는 안 되니까 하나님께 좀 해주시면 좀 내가 좀 드러나지 않습니까? 또 내가 예수님 믿는 사람이니까 그게 하나님께도 도움되지 않습니까? 우리가 흔히 할 때 그런 얘기 하는 거죠. 내가 이번에 좋은 일이 잘 돼야 되는데 이게 안 되면 예수님 믿는 사람이 저게 안 됐다고 하나님이 욕먹을 테니까 좀 해달라 이런 식으로 하는 거. 이게 다 이제 하나님 시험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쉽게 이야기하면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구체적인 경우들이 뭐 1번, 2번, 3번, 4번 하나님 시험하는 경우들을 쭉 이야기할 수 있는데 본질적인 측면은 뭐냐면 제가 생각할 때 그런 것 같아요. 관계를 설정함에 있어서 내가 주인이고 하나님은 종이, 내가 명령하고 하나님은 그대로 해야 하는 그런 관계를 설정하고 하나님께 대하는 거예요. 그게 이제 하나님을 시험하는 겁니다. 가령 이건 성경에 나오는 내용은 아닙니다만 뭐 전래 동화에 보면 여러분 아시는 알라딘의 요술램프가 있죠. 알라딘은 별 능력이 없습니다만 요술램프 안에서 나오는 지니는 그 요정은 능력이 많아요. 그런데 잘 보시면 어떻게 하느냐. 요술램프의 주인이 램프를 쓱쓱 문지른 다음에 이건 물론 소설이고 거짓말이지만 램프를 쓱쓱 문지르면 지니가 나오죠. 그러면 아무 능력이 없는 주인이 이거 해라 저거 해라 그렇게 명령을 합니다. 그럼 지니는 능력이 많죠. 능력을 많이 갖고 있고 뭐든지 다 할 수 있습니다. 그 지니는 거기에 대해서 그거 왜 하는데 어디다 쓸 건데 안 묻습니다. 그건 좋은 일인데 나쁜 일인데 안 묻습니다. 그리고 지니가 그건 내가 하고 싶은 거랑은 다른데 이것도 얘기 안 합니다. 무조건 하라는 대로 하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향해서도 그런 식으로 대하는 거예요. 이게 예전에는 이해하기가 쉬웠습니다. 요즘에는 그런 일이 별로 없지만 예전에는 신분제 사회였잖아요. 신분제 사회에서 양반이 있고 쌍놈이 있었단 말이죠. 주인이 있고 종놈이 있었습니다. 주인이 양반이 딱 마루턱에 앉아서 종에게 뭔가 시킵니다. 왜 시키는 걸까요? 종은 이유를 알 필요가 없어요. 그게 효용이 있는 일이냐 소용이 없는 일이냐 그거 알 필요가 없어요. 그냥 시키면 하는 거예요. 주인이 뭔가를 주인에게 이 종에게 시킬 때에 그게 필요해서 했느냐? 그냥 심심해서 시키는 일들도 있는 거예요. 이거 해라 저거 해라 할때 그냥 네가 힘이 얼마나 되는지 한번 보려고 시켰다. 그렇다고 해서 종놈이 거기다가 뭐라고 태클을 걸수 있나요? 할수 없다고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하나님을 시험하는 것이 근본적으로 어떤 것이냐면 내가 주인이고 하나님은 종놈인 것처럼 내가 시키고 하나님은 그냥 해야 하는 것처럼 다시 말씀드립니다. 이게 단순한 신심풀이었던 아니면 내가 원하는 게 있어서 하나님께 시키는 것이건 내가 주인이 되고 하나님이 종이 되면 다 하나님을 시험하는 것입니다. 이제 그렇게 되면 안 되는 것이죠. 원래 관계는 뭐냐면 하나님이 주인이시고 내가 종이어서 우리가 항상 하나님께 물어보고 여쭤봐야 되는 거죠. 주님, 이것이 주님의 뜻입니까? 주님, 이것이 주님이 나에게 베푸시려는 은혜가 맞습니까? 이렇게 여쭤보고 내가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이래야 될 판인데 그게 아니라 나는 이걸 원합니다. 나는 이거를 가지길 원합니다. 난 이걸 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은 능력이 많으니까 얼마든지 해주실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꼭 이렇게 해주십시오. 이건 관계가 바뀐 거예요. 그건 아무리 그럴듯한 것처럼 보여도 결국 하나님을 시험하는 것입니다. 자, 여기에 대해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을 하셨는가? 주님 말씀 아주 간단해요. 7절에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또 기록되었으되 예수는 이번에도 성경을 인용을 하시죠. 그러니까 어떤 문제를 딱 만났을 때 거기에 대해서 상식적인 판단, 현실적인 판단 이렇게 대답하시는 게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 과연 하나님의 뜻은 무엇인가? 하나님은 무엇이라고 말씀하셨는가? 그 안에서 찾아보자 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리고 나서 이렇게 인용하셔서 말씀하셨습니다.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그래서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말씀을 인용을 하시죠. 여러분 여기 보면 대답이 아주 간단합니다. 가령 하나님은 할수 있다. 하나님은 할수 없다. 이렇게 말씀 안 하세요. 당연히 하나님은 하실 수 있죠. 근데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 그러나 해주지 않는 것이다. 이런 설명도 하지 않으세요. 예수님의 대답은 시험하지 마라. 하나님을 시험하지 마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종결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을 들으면서 사실 우리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무언가를 요구하거나 시험할 때는 그런 생각들을 한다고요. 내가 할수 있지만 이러이러하기 때문에 너에게 안 해주는 거예요.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기를 원해요. 설명을 들으면 조금 납득이 될것 같기도 한데 나를 조금 부드럽게 대해주셔서 나한테 좀 친절하게 대해주셔서 하나님이 능력이 있지만 그걸 왜안 해주시는지 말씀해 주시고 나를 좀 납득하게 해주시고 하나님이 그건 안 해주면 다른 무언가를 준비하고 있는지를 나에게 설명해주고 우리는 종종 그런 걸 원하는데 예수님은 시험하는 자에게 그렇게 대답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시험하지 마라. 네가 지금 하고 있는 행동은 악하다. 그렇게 말씀하시고 말씀이 끝이 납니다. 이게 이제 예수님이 대답하신 그런 모습인 거예요. 여러분 마귀는 지금 성전 꼭대기에서 예수님을 뛰어내리라고 하죠. 이것을 끝나지 않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예수님이 받으신, 마지막에 받으신 시험이 무엇일까요? 주님께서 십자가 달려 돌아가실 때 사람들이 다 예수님께 그렇게 말했습니다. 십자가에서 한번 내려와 봐라. 그러면 우리가 너를 믿어줄 테니까 십자가에서 내려와 봐라. 그게 예수님을 향한 마지막 시험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주님을 향해서 이래라, 저래라, 우리가 원하는 대로 해라, 이렇게 말하는 그런 일들이 지금부터 시작해서 마지막까지 계속 반복이 되는 것이죠. 이게 주님이 받으신 두 번째 시험입니다. 처음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런 양상의 주님을 향한 시험, 이거 해봐라, 저거 해봐라, 이렇게 해주면 저렇게 해주면 내가 믿어줄게. 이런 내용들은 공생애 사역 내내 주님이 당하셨던 그런 시험 내용이었습니다. 자, 오늘 말씀을 정리를 하려고 합니다. 내용은 어렵지 않습니다. 우리가 정서적으로 받아들이고, 내가 지금 이런 태도를 취하는 게 주님을 시험하는 것이지, 이걸 인정하기가 어려워서 그렇지, 내용 자체는 어렵지 않습니다. 이 안에서 우리가 한 두세 가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잘 알고 있는 내용이에요. 자, 그러면 이렇게 주님을 시험하는 자가 되면 안 되니까.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는가? 정답은 간단합니다. 여러분, 교회는, 성도는, 우리는 은혜를 구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됩니다. 주님을 시험하는 것과 은혜를 구하는 건 굉장히 다른 일입니다. 내가 이 세상에서 살면 이 세상은 죄 때문에 심판받은 세상이잖아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고통, 어려움, 고난, 역경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근데 때때로 그런 고통은 내 힘으로 해결이 안 되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그런 고통을 당할 때, 그런 형벌을 받을 때 주님, 제 괴로움을 주님의 은혜로 고쳐주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시기 원합니다. 가난한 마음으로 구하는 것, 그건 주님을 시험하는 게 아닙니다. 은혜를 구하는 거죠. 구원을 갈망하는 마음을 품는 거예요. 그런 태도를 이제 취해야 되는 거죠. 뿐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고 직분을 감당하고 주님께서 나에게 뭔가 맡겨주셨어요. 근데 그거를 이렇게 감당하다 보면 그게 내 힘만으로는 잘 감당이 안 될 때가 있습니다. 왜 주님께서는 나는 이렇게 힘이 없는데, 이렇게 연약한데, 어리석은데 이런 일을 나에게 맡기셨을까? 그때 주님, 내 힘만으로는 할 수가 없습니다. 주님께서 지혜도 주시고 능력도 주십시오. 그래서 주님의 일을 잘 감당하게 해주십시오. 이거는 주님께 은혜를 구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도가 마땅히 해야 하는 일은 시험하는 것이 아니라 은혜를 구하는 그런 모습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무언가 마음에 이랬으면 저랬으면 그리고 주님께 기도할 때에 이게 과연 은혜를 구하는 것인가 아니면 주님을 시험하는 것인가, 이것을 잘 생각해야 됩니다. 두 번째는 은혜를 구하는 것인지 시험하는 것인지를 생각할 때 우리가 항상 헷갈려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내가 뭔가 원해서 구하고 있거든요. 필요해서 구하고 있거든요. 그때에 우리가 어떤 마음을 가져야 되냐면 주님께서 나에게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히 여기는 마음, 그리고 또 다른 한편으로는 지금 당하는 고통과 어려움을 내가 믿음 안에서 잘 감당하겠다는 마음을 품어야 됩니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구하고 있는지 아니면 그냥 내가 욕심을 부리고 있는지를 잘 판단을 해야 돼요. 예수님께서 사역하실 때를 생각해 보자고요. 예수님이 사역하실 때, 또 사도 바울이 사역할 때 어떠했는가? 항상 감사한 마음으로 그렇게 사역들을 했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예수님이나 사도 바울 형편이 좋았나요? 지질이 궁상이었죠. 너무 힘들고 어려운 것들도 많았고요. 부당하고 억울한 소리를 듣는 때들도 많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내버려 두시잖아요. 사도 바울 같은 경우에는 구체적으로 어떤 기도 제목이었는지는 모르지만 그러나 세 번씩이나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그냥 은혜가 족하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끝내버리시잖아요. 그러면 어떤 태도를 취하냐면 왜 능력이 있는데 안 해주십니까? 하나님이 능력이 없는 거 아닙니까? 나를 사랑하지 않는 거 아닙니까? 이런 태도를 취하는 게 아니라 감사함으로 받습니다. 그리고 고통이 있어도 감내할 힘을 주십시오. 감당하겠습니다. 이런 태도를 취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들에게 가장 기본적으로 필요한 건 내가 봤을 때, 세상 사람들이 봤을 때 저까지 게 뭐야? 그냥 고작 저런 거 얻으려고 신앙생활하나? 그렇게 보이는 그런 상황, 형편이라 하더라도 다른 사람들은 안 그래도 주님을 신뢰하고 우리가 소망을 품고 살기 때문에 감사하는 마음, 받아들이는 마음, 인정하는 마음, 고통도 인내함으로 감당하겠다는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그런 마음을 갖지 않고 기도하면 그럼 그것은 결국 주님을 시험하는 그런 모습이 될 때가 참 많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이런 이야기하면 또 조금 마음이 껄끄러워하신 분들도 있을 수 있지만 지금 내용을 문자 그대로 보면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신기한 거, 기적이 나타나는 거 너무 많이 바라보면 안 됩니다. 너무 기적을 기다리면 거기서 항상 문제가 생기는 때들도 있습니다. 사실 저도 요즘 기도 제목을 가지고 성도들과 관련해서 기도할 때에 요즘 제가 잘 기도하는 게 그겁니다. 한 번만 좀 봐주시면 안 될까? 어지간하면 좀 한 번만 봐주시고 이번 한 번만 좀 기적을 행해 주시면 안 될까? 그렇게 기도하는 기도 제목이 제가 두세 가지가 있습니다. 항상 이렇게 생각해보면 그런 기도 제목들이 가끔씩 있어 왔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잘 생각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기적을 못 행하셔서가 아니라 기적을 행하시기도 하고 역사하시기도 하는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침묵하시거나 기적을 안 행하시는 때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일은 기적이 일어나야만 해결되는 문제다 그렇게 인식을 했으면 이것은 주님 앞에 은혜를 구하고 기도하기는 하지만 그건 전적으로 주님의 뜻에 따르는 것이니까 주님의 손에 맡겨두고 그리고 어떻게 하나님이 결과를 주시던 감사함으로 받을 준비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살면서 하나님께서 모든 문제마다 다 기적을 베풀어 주시는 게 아니라 그렇지 않은 경우들이 참 많거든요. 이건 제 개인적인 경험이고 또 개인적인 일이기는 하지만 제가 아이 둘을 키우면서 주님께 그렇게 기도해 본 적이 있습니다. 다른 것들은 구체적으로 이거 해달라 저거 해달라 기도해본 적이 없는데 첫째 아이 삼수할 때에 주님 혹시 주님의 뜻에 합당하다면 A라고 하는 대학에 붙게 해달라 그렇게 기도를 했었습니다. 사실 그때는 그게 막 엄청난 기적이 필요한 건 아니고 조금만 봐주시면 될 수 있는 상황이었는데 결과는 어땠냐면 떨어졌습니다. 그때 제가 아 주님이 내가 생각한 것, 내가 원한 건 A라는 대학이었지만 그건 주님의 뜻이 아니다. 더 이상 욕심내거나 생각하지 말자. 그래서 아예 둘째에게는 미안하지만 둘째와 관련해서는 이것 해달라, 저것 해달라, 이런 부분에서 기적을 행해달라 기도해본 적이 없습니다. 주님께서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신다. 내가 볼 때 좀 만족스럽지 않은 것처럼 보여도 이게 주님의 뜻이고 그리고 이것을 감사함으로 받고 그 안에서 평안하게 잘 지내면 된다. 그렇게 생각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기적이 없다는 게 아니에요. 근데 항상 너무 빈번하게 기적이 일어날 것만 바라고 있으면 그건 뭔가 문제가 있는 겁니다. 아, 기적이 있어야만 해결될 문제라면 마음 한편으로는 주님이 기적 행해 주시면 좋지만 그렇지 않아도 내가 잘 받겠다 이런 마음을 갖고 있는 것이 결국 하나님을 시험하는 일에 빠지지 않는 그런 길이 아닐까 싶습니다. 여러분 모쪼록 제가 바라기는 늘 말씀드리지만 기적이 필요 없이 늘 편안하고 기쁨과 감사함 가운데 넉넉함 가운데 성도들이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혹시 기적이 필요한 그런 어려운 문제나 그런 상황이 생기면 또 성도들이 좀 얼토당토하네도 무언가를 주님 앞에 기적을 구하고 바라면 그것도 주님이 좀 간간히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동시에 기적으로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도 우리들이 감사하면서 잘 받고 생활할 수 있는 그런 귀한 믿음도 우리가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성전에서 뛰어내리지 않으셨지만 그런 기적은 행하지 않으셨지만 다른 여러 구원을 베푸셨고 은혜를 구하는 자들에게는 은혜를 베푸셨고 그 당시엔 잘 몰라도 모든 것이 합력해서 선을 이루도록 제자들, 교회와 성도들 우리들을 인도하셨음을 믿습니다. 늘 감사한 마음으로 주님을 바라보고 은혜를 구하고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고 응답받고 이유를 잘 알지 못할 때에도 감사하고 그런 모습으로 살았으면 합니다. 이런 귀한 은혜가 오늘도 우리 모두에게 풍성히 임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때때로 이 세상을 살아가며 우리 힘으로 행할 수 없는 일들을 우리가 만나곤 합니다. 성도들이 힘겨워하며 은혜를 구할 때에 주님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우리에게 기적을 행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당하는 모든 문제들 어려움들 해결하여 주시고 우리가 또 원하고 바라는 것들 주께서 예비하신 가장 선한 것들로 채워주시기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러나 혹여 우리가 마음에 욕심이 가득하여 또 우리가 너무 어리석어서 하나님을 시험하는 행동들을 하는 그런 모습 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나는 이것저것 마땅히 구할 수 있는 것을 구한다 생각하였으나 사실은 그것이 마귀가 주님을 시험하는 것과 똑같은 모습인 경우들도 있음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우리가 혹여 하나님을 시험하는 마음을 갖고 있을 때에 또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을 시험하고 있을 때에 그 모든 것들 용서하여 주시고 지혜를 주셔서 은혜를 구하는 자리로 물러나 앉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아침에도 성도들이 주님 앞에 나와 은혜를 구합니다. 긍휼히 여겨주시고 불쌍히 여겨주셔서 선한 길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 나이다. 아멘.